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하는 겨? 어?
뭉우리 돌의 바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애니깽 농장으로. 애니깽 농장에서 벗어난 한인들. 시원찮은 벌이었지만 저녁이면 삼삼오오 모여 술 한 잔을 들이켜며 앞날을 고민하고 시국을 토론했다. 조상들은 메리다의 한 골목에 있는 술집에 자주 모였다. 그들은 술기운이 불쾌하게 오르면 습관처럼 재물포를 외쳐댔다고 한다.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이지 않나? 일을 마치고 찾아든 선술집. 알코올은 억눌렀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를 분출시키는 촉매가 됐을 거고 그들은 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원망스럽게 재물포를 떠올렸을 거다. 재물포에서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재물포에서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 원통했던 외침은 술집 주인이 가게 이름을 재물포로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 메리다 씨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자매결연하고 한인 디아스포라를 기념해 이 술집이 있던 골목을 재물포거리로 명명한다. 재물포거리 촬영을 마치고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다시 찾았다. 제니 관장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소설가 김영하의 검은 꽃이었다. 사실을 바탕으로 멕시코 이민사를 다룬 소설. 이 책을 메리다에서 읽게 될 줄은 몰랐다.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완독이 끝났다. 침대에 몸을 누였다.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며 부하같이 밀었다. 1905년 재물포로 돌아가 그들의 소맷뿌리를 부여잡고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안 된다고 애원하고 싶었다. 다음 날 제니 관장에게 검은 꽃을 되돌려주었다. 그녀가 이번엔 화보집 한 권을 내밀었다. 한 미국 한인교회에서 애니깽 역사를 기록한 사진집이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이거다 싶었다. 천천히 메리다 주변에 있는 애니깽 농장에 대한 기록을 살폈다. 현재 메리다 인근에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했던 애니깽 농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초촐라 농장은 김익주, 그리고 메리다 지방회와 숙무학교 설립을 주도한 이근영 등이 일했던 곳이다. 1908년 일본인들이 한인 이민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들어갔다 조사를 거부당한 장소이기도 했다. 고급 호텔로 리모델링된 테모손 농장도 한인들이 많이 일했던 곳이다. 1906년 하반기 한인이 비교적 많은 야스체 농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들어온 한인 청년을 가시돋친 애니깽 다발 위에 눕혀 채찍을 때리는 걸 보고 이에 분노한 한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막대기와 돌로 무장해 농장주와 관리인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이들은 감옥을 부수어 청년을 구출해내고 계속 농장 관리원들과 조직적으로 맞서 싸웠다고 한다. 호세 산체스 박, 교포 역설, 1973년. 야스체 농장은 악명 높은 농장주 때문에 한인들이 고초를 겪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제니 관장은 관련 설명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아주 아주 나쁜 장소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검은 꽃에 보면 채찍을 들고 한인 노동자를 매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야스체 농장에서 실제했던 사건이다. 차를 타고 메리다 시내를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뚫고 나가자 갑자기 큰 광장이 시야를 띄었다. 마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외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을을 발견한 것만 같았다. 기묘한 느낌이었다. 과거 농장 입구였을 곳에 세워진 건축물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그 모습이 애니깽 산업의 부침을 상징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스페인풍 건물은 덕지덕지 각질이 일어나고 군데군데 깊은 생채기가 가득했다. 마을을 거니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을 보는 듯 애잔함과 적막감이 밀려드는 시간이었다. 세월 앞에 삭고 달아버린 건물들, 그 사이를 바삐 오고 갔을 사람들, 그 분주했을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눈앞에 펼쳐진 황폐한 풍경 모두가 우리 조상들과 연관돼 있었다. 예사롭게 볼 게 하나도 없는 현장이었다. 한동안 시간 저편의 풍경들을 찾아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조상들은 새벽 4-5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해가 뜨면 살인더위가 시작됐다. 쏟아지는 땀이 대지를 적셨다. 어금니를 깨무는 사투의 시간이었다. 비칠비칠 힘이 다 빠지면 그제야 일손을 놓을 수 있었다. 피곤해 저런 몸을 이끌고 허청허청 너저란 집으로 향했다. 몸은 가시에 베이고 찔려 상처투성이었다. 치료할 새도 없이 밀려든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든다.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필경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났을 거다. 이따금 그간 쌓인 이야기를 털어내며 탁주 한 사발을 걸쳤을지 모른다. 조금 더 선경 속에 머물고 싶었지만 언제나 샛별이 초롱거릴 때 눈을 떠야 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새벽은 그들에게 희망보단 체념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또 훈장처럼 없던 상처가 생겼다.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여인들은 지혜를 모아 전에 없던 장갑을 만들어 작업을 도왔다. 결국 한인들은 손에 익지 않은 일을 마야인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해낸다.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몸으로 쓰고 있었다. 해걸음이 시작되자 촬영을 끝내고 구멍가게를 찾아 들어갔다. 메리다로 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을 물었다. 가게 주인은 조금 있으면 막차가 올 거라고 했다. 그가 내 국적을 물었다. 꼬레아노란 답변을 듣고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이것저것 질문을 이어갔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이 수런거리며 몰려들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한국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중 나이 지긋하신 한 분이 한참을 꼬레아노, 애니깽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얘기 같았다. 마음 같아선 마을에 며칠 묵고 싶었다. 시원한 음료 한 병을 다 비우자 뽀얀 먼지를 날리며 버스 한 대가 다가왔다. 어슴푸레한 길을 달렸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누인 듯 긴장이 풀렸다. 전조등 빛이 어른어른 스쳐 지나간다. 꾸벅꾸벅 설핏 선잠에 빠져든다. 노곤함이 가득한 버스 안. 그들도 이쯤 꿈속으로 달려갔을까? 나 왔노라며 큰 소리로 동무들을 불러냈을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멕시코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다. 나라를 떠날 때도, 척박한 멕시코에서 생사를 넘나들 때도 대한제국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 버려졌단 절망감 앞에 조국을 원망하며 등을 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멕시코의 한인들은 고향의 땅과 하늘을 추억했고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런 그들을 가장 시리에 빠지게 했던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암담한 현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도 없던 일상. 조상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놀랍게도 멕시코 땅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메리다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은 1945년 문을 연 엘 메르카도 시장이었다. 메리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데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있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였다. 일제의 한국 병탄 소식이 전해지자 애니깽 농장에서 해방된 한인들은 과거 노지와 낮은 구릉지대였던 이곳에 나라를 되찾겠다며 1910년 11월 17일 독립군 양성을 위해 숙무학교를 설립한다. 숙무학교는 메리다 지방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근영이 1909년 작, 둔 등 세 개 지역에서 학생 수십 명을 모아 병법 체조를 훈련시키고 숙무정신을 기른 것에서 출발한다. 1909년 11월 17일 이들은 대한인 국민의 회원과 함께 을사늑약 파기 선언을 하고 신의 행진을 벌인다. 당시 한인들은 500여 장의 스페인어 전단을 배포하며 멕시코인에게 대한 독립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1910년 5월에는 메리다 지방의 창립 1주년 기념 시가 행진에 나선다. 당시 멕시코인들은 군복까지 차려입은 한인들을 보고 비바 꼬레아란 찬사를 보낸다. 태평양 건너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들은 나와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리고 매일같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다. 숙무학교 설립은 멕시코에 이민 온 천여 명 중 200여 명이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자체 교범을 만들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국사와 국어교육도 병행했다. 당시는 무예를 갈고 닦아 나라를 되찾자는 숙무주의가 동포사회에서 크게 지지를 받던 시기였다.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1909년 6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커니시에 처음으로 13명의 학생을 모집해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세워 운영한 것도 바로 이런 영향이다. 이 학교는 미국 내 최초의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다. 승무학교에서 처음 배출한 생도는 총 118명이었는데 한인들은 이들을 장차 독립전쟁 최전선 연해주로 보내야 한다며 매주 1원씩 동맹저금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국외 조직과 연계해 중국, 연해주 등의 졸업생을 파견하거나 직접 독립전쟁에 나서진 못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지리적으로도 외부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승무학교는 멕시코 혁명이 터지면서 1913년 3월 문을 닫게 된다. 그렇다고 멕시코의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에서 자금 모금으로 방향을 바꿔 묵묵히 독립운동가들의 뒤를 바친다. 특히 3.1혁명 이후엔 꼬박꼬박 21예를 걷기 시작한다. 이는 소득의 20분의 1을 독립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술, 담배, 커피 등을 줄여 독립자금을 납부하는 곳도 생겨난다. 이렇게 한인들이 1919년 12월까지 미주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에 보낸 독립자금은 모두 1,000달러에 달한다.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시장 주변을 요요하게 밝혔다. 손수레를 끄는 일꾼들이 어디론가 바삐 물건을 실어 날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상인과 흥정을 이어갔다. 시장의 일상과 맞지 않는 더딘 걸음으로 주변을 배회했다. 숙무학교 학생들이 먼지 날리며 발구름하던 그날의 장면은 시장 어디쯤에서 연출됐을까? 빙빙 시장을 돌다 학교가 있었다는 곳에 세워진 건물에 들어가 구석구석을 토파보았다. 마음과 달리 그 어떤 모습도 헤아릴 수 없는 공간. 끈질긴 시선으로 1910년의 한 장면을 찾아보려 했지만 심란한 마음에 제대로 초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막막한 셔터 소리만 빈 공간을 울릴 뿐 그 어느 사진도 그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어스레한 시장 건물을 빠져나오자 화살처럼 내리꽂히는 햇살이 눈앞을 하얗게 만든다. 손차양을 한 내 앞을 상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신기루처럼 왔다 사라진다.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